저는 분당에서 지구 목사로 6년을 사역하다가 올해 드디어 수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은 3년을 사역하고 수지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은 분당으로, 또 분당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은 네, 이렇게 수지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분당에서 3년을 사역하고 수지로 넘어올 텀에 수지에 자리가 없어서 한 텀을 더 분당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분당에서 사역한 후에 이제 수지로 넘어와야 하는데 수지에서 이동하는 목회자는 여전히 한 명뿐이었습니다. 분당에서 이동해야 하는 목회자는 6명이었고요. 특별히 저와 또 다른 목사님 두 명이 분당에서 두 텀을 6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분당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꼭 수지로 오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분당의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수지로 오고 싶었던 것은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분당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구 목사로서 주어졌던 3년의 시간, 그리고 또 3년의 시간이 정말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분당에 계셨던 성도님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꼭 수지로 오고 싶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어느덧 제비 뽑을 그 시기가 다가올 무렵에 분당의 어느 마을장님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자기 꿈에 어느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구 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내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제가 꼭 수지로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그 지구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저의 마음속에 수지로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지로 오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때문입니다. 수지 채플은 제가 공식적으로 교육전도사의 타이틀을 달고 사역을 시작했던 첫 사역지였습니다. 2005년부터 6년까지 수지 채플 어린이지구에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1년을 분당 미취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원을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지구촌교회를 떠났다가 2020년 목사로 지구촌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 수지채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종종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내일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지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저를 수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본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서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야곱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만 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만 할 그 복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본인이 대신 받았습니다.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모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을 급하게 리브가의 오빠요,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야곱은 혼자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형이 금세 뒤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혹은 외삼촌의 집까지 가기도 전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탈진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야곱은 그때서야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돌 하나를 집어들고 베개를 삼아 누웠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야곱은 이내 곧 잠이 들죠. 이것을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여기 보면 점잖게 유숙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노숙이었습니다. 야곱은 들판 어느 한 곳, 그저 길바닥에 머리 대고 쉴 만한 곳을 찾아 누운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처지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극심한 고통이 뒤섞인 상태에서 몸을 움츠리며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태어나 형이 되고 싶었던 욕심꾸러기였습니다. 형이 잘 되기를 바라며 밀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인물이 아니라 형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인생의 발목 잡은 야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던 야곱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좋은 가축을 빼들려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을까요? 나아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떠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고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벼랑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해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해도 때로 답답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귓가에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항상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등지고 외삼촌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삶의 터전, 함께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지금은 그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 상황은 그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결과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형이 살아있는 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집으로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비록 지금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지만 다시금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답답한 시간,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원위치 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돌아갈 마음을 품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신이 돌아가면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씨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붙잡고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씨름했던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과거의 분노는 눈 녹듯 다 녹게 해 주셨습니다. 먼 타국에서 홀로 고생하며 지냈을 동생에 대한 연민으로 야곱을 바라보도록 그런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이전에 살아오던 땅으로 다시 예전처럼 기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즐겁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교회 근처로 다시 이사와서 예전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주 교회에 오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선하게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과 씨름하며 겨루어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혼자였지만 결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헐레벌떡 집을 떠나와서 숨이 끊어질 정도로 죽어라 달려온 시간 내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야곱이 지쳐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지친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도 주님은 그의 등 뒤에서 묵묵히 그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밤낮 걸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걸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을 절대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정에서도 주님이 저희 팀과 선교팀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이 지치고 힘든데도 현지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면서 더욱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한국 문화캠프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지 지체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호텔의 세미나실을 빌려서 저희들이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호텔 세미나실을 빌리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한국문화원에 수강하는 지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장소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공짜로 빌렸습니다. 음향 시스템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파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날 수료식에는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저희 팀은 수지 여성단체 회원이 되었고요. 저는 졸지에 수지 여성단체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수지 여성단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여성단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일에는 소수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로마 역사를 배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99%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자요,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지체로서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에게는 돌진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팀과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돌진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친정 어머니가 잠시 오셨지만 친정 어머니 혼자 선교사님이 우리와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지 지체 자매 한 명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의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님은 우리 팀을 전적으로 인솔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동역자요, 또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는,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 가정만이 그 지역을 홀로 사역하고 계셨지만 결코 선교사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단기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다가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잡혀서 무려 3주간의 시간을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그냥 추방당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3주가 되면서 아, 이러다가 정말 집에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저를 가두었던 곳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고민하다가 한마디씩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철저히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떠났던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을 혼자 감당해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주차의 마지막 날 토요일 밤에 기적처럼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야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힌 이후로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붙잡혀 있을 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때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너진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기선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저는 교육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야곱의 모습, 예수님 믿기 이전에 기선이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